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해당 보도는 부정확한 방송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옛날 문서를 사용해 만들어진 보도라고 들었다면서 틀린 보도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며 북한과 좋은 관계이며 김 위원장과도 좋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무사하기를 바란다면서 해당 보도는 CNN이 만든 가짜뉴스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 대해 어떠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여파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어제 상원에서 통과된 4,84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추가 예산 지원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유지에 3,700억 달러, 병원과 바이러스 검사 등에 약 1,00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투입된 예산은 약 3조 달러로 미국 정부의 연간 지출액의 60%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271만여 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9만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87만여 명으로 신규 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확산 추세는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럽도 일부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킨다는 전제로 봉쇄 완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에서는 뒤늦게 확산이 시작돼 신규 확진자가 매일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그들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고통과 인명손실을 초래했고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닥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미국 정부의 목표는 바이러스 통제와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빠진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미국인들은 이 모든 일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이며 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오늘 타이완 해협을 2주 만에 또 항해했습니다. 미 칠함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베리호가 국제법에 따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 군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계속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타이완은 어제 중국 항공모함이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한 바시 해협을 통과해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통상적인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핵 연료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에너지 규제 당국에 부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미국 내 광부들로부터 공급되는 우라늄 비축량을 정부가 구매하기 위한 세부 계획안을 권고했습니다. 박종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공군이 지난해 말 연기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공군의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가 일본 항공자유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연기됐던 미국과 한국 공군의 연합 공중훈련이 전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북한의 잇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 관계자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두 나라 공군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대대급 규모로 이루어졌고 미 공군의 F-16 전투기와 한국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당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미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례적이고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당초 지난해 말 열릴 예정이던 두 나라 연합 공중훈련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이 그해 11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미국은 앞서 그해 10월에 북한과 가진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훈련 연기 결정을 하면서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을 향해 북한은 연습과 훈련 그리고 시험을 행하는 결정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북한이 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5차례나 발사체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2일과 9일 초대형 방사포를, 지난달 21일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지난달 29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이달 14일엔 단거리 순항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맥락에서 이번 훈련 재개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입니다.
공군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훈련 자체를 안 하면 이거는 대비태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후부터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도 그래도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위해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를 했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도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훈련을 안 한다라는 것은 대비태세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개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미한 연합훈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연합 공중훈련 실시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제일 중요한 연합훈련들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실시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소되어서 아예 연합훈련을 안 하는 것은 좀 대비태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우려가 별로 없는 공중전력의 연합작전 능력을 좀 다시 한번 다듬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미한 연합 공중훈련은 과거보단 줄어든 규모로 실시된 겁니다. 미한 두 나라의 하반기 연합 공중훈련은 지난 2017년까지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대규모로 실시됐지만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대대급 훈련으로 축소 조정돼 실시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실시됐던 100여 대 수준의 대규모 연합 항공훈련 맥스 썬더도 지난해 수십 대 수준으로 훈련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과 주한미군 사령부는 23일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VOA의 질의에 훈련은 현재 진행 중이며 주한미군은 핵심 임무와 관련한 훈련을 지속함으로써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과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어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력 보호를 위해 신중한 바이러스 확산 예방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임무 수행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병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의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가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고도 고속 침투 능력을 가진 B-1B 폭격기가 한반도 유사시 중요한 대북 응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 공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22일 일본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사우스 다코다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서 날아온 미 공군 제37 폭격비행대대 소속 B-1B 폭격기 한 대와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 소속 미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본토에서 이륙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F-2 전투기 등 15대가 합류해 미일 연합기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미일 공중연합훈련은 미 국방부가 괌에 배치됐던 B-52H 전략폭격기 5대를 본토로 철수시킨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찰스 브라운 주니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작전은 전 세계로부터의 전략자산 배치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에 대한 미군의 변함없는 공약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B-1B 랜서 폭격기는 미 공군이 운용 중인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하나로 백조의 모습을 닮은 짙은 회색의 외형 때문에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1950년대 말부터 미 공군이 전략폭격기의 기동성을 강조함에 따라 B-1 계열 폭격기는 기존 전략폭격기 B-52 계열과 크기는 비슷하면서도 보다 유선형으로 설계됐습니다. 또한 고속비행 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날개가 뒤로 뻗은 후퇴각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총 4개의 고출력 제트 엔진이 내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음속의 약 1.2배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괌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는 미군이 가진 유일한 초음속 전략폭격기이기도 합니다. 또 기체 무게가 80여 톤에 달하면서도 B-52의 폭탄 적재량인 30톤, B-2의 18톤보다 많은 50여 톤의 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K계열 자유낙하식 폭탄, GBU계열 레이저 유도폭탄, AGM-158 공대지 순항미사일 등 운용 가능한 무장도 다양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에 과거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 협정에 관한 협상 당시 미국이 B-1B 폭격기를 재래식 폭격 전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폭격기 B-1, B-52 그리고 B-2 모두를 핵 용도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결정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싸워야 할 경우 미국은 아주 많은 재래식 무기를 필요로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if you're fighting against North Korea, you will want to have a lot of conventional weapons for use. So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일본이나 한국 혹은 두 나라 모두를 공격할 경우 B-1B는 미국의 중요한 대북 응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B-1 폭격기는 설계 단계부터 기체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폭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전략 폭격기보다 많은 양의 폭탄을 적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와의 통화에서 B-1B 폭격기의 전략적 장점으로 발전된 합동 직격 및 합동 원거리 타격 무기 운용 역량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 등 북한 어느 곳에라도 있을 전략적 목표를 폭격하기 위해 북한 영공을 저고도로 고속 침투하는 능력 역시 B-1B 폭격기의 장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B-1B 폭격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고도에서 다양한 종류의 정밀 타격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7월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B-1B 폭격기 2대를 한반도에 긴급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북한 정권을 고립시켜온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coronavirus has in many ways accelerated the trend of isolating the North Korea regime under the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가 주최한 코로나19의 지정학 지경학적 함의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 고안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실행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n many ways, COVID-19 has been the best enforcement mechanism for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김씨 일가 정권이 점증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양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일부 위기의 징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평양 내에서 사재기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면서 이는 바이러스가 평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김정은 위원장 정권 하에서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었던 평양의 신흥 엘리트 계층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 지속되면 평양 내 신흥 엘리트 계층이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지적하면서 미 행정부가 최대 압박 작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미 행정부로부터 제재 조치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과거보다 빈번하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에 제재 완화로 응수했던 과거의 실패한 노력을 트럼프 행정부는 반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제재 완화 등의 조건을 제시해 비핵화 협상이 시작됐지만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협상들은 현상 유지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 허약한 합의로 끝났다는 겁니다. 또 합의 이후 북한은 중대한 도발을 하며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maximum pressure is there's a thesis to it. The thesis is that maximum pressure can lead.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의 주제는 최대 압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대 압박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보강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지난 며칠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심지어 죽음에 관한 소문이 있었다며 이는 매우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f course, the last couple of days are rumors of Kim Jong-un's illness or maybe even demise that seem to have been greatly exaggerated.
다만 북한 엘리트 계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해당 보도는 부정확한 방송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옛날 문서를 사용해 만들어진 보도라고 들었다며 틀린 보도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며 북한과 좋은 관계이며 김 위원장과도 좋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무사하기를 바란다며 해당 보도는 CNN이 만든 가짜뉴스였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에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미국인들은 우리가 이 상황을 매우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대북 정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은 최근 김정은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북한 지도자 동향에 대한 세부 사항은 현실적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정보 활동은 북한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옛 소련보다 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위원회 NIC 등에서 대북 정보를 다뤘던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정보 분석가들에게 북한은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intelligence analysts, North Korea is known to be the hardest of hard target countries.
북한은 폐쇄 사회로 미국 정보 당국의 첩보원 등 정보 자산을 운영할 수 없고 북한의 자체적인 세뇌 교육으로 인해 현지 관리들을 정보원으로 고용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테리 선임 연구원은 또 미국은 냉전 시대에도 현지 첩보원을 고용하는 등 모스크바에서 정보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북한처럼 폐쇄된 곳에선 여의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선임 연구원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같은 주요 첩보는 확인을 통해 통상 도감청, 위성사진 등 이미지 분석, 인적 정보, 휴민트 등 가용한 자원이 모두 동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영상자료나 인적 정보를 통해 북한 지도자의 특이 동향 관련 첩보가 수집된 경우 현지 정보원에게 추가 정보와 확인을 지시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북한에서 지도자의 세부 동정까지 접근이 가능한 정보원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테리 선임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어떤 해외 정보기관도 48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도 김정은 위원장이 입원했다 혹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첩보를 파악했어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퇴, 뇌 손상 등과 같은 정확한 상태는 미 정보 당국도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는 게 테리 선임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CIA 등에서 20여 년간 정보 업무를 했던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대북 정보 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ach of the intelligence sources has difficulties with North Korea.
북한 지형 특성상 표적에 대한 이미지 탐지가 쉽지 않고 북한 당국의 암호화된 통신과 유선 사용은 신호 정보 획득을 어렵게 하며 삼엄한 보안 요원들의 감시로 인해 인적 정보 활동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다만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정보 활동의 용이함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are things such as conventional force deployments or exercise activity are easier to discern.
재래식 병력 배치나 군사훈련 관련 정보는 비교적 파악하기 쉬운 정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핵무기 규모와 역량, 지도부 건강과 동향 등 북한 정권이 보안 유지에 특별히 신경 쓰고 체제 유지를 위해 우선순위로 두는 사안은 해외 정보기관이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같이 폐쇄된 사회에 대한 정보 활동은 퍼즐 조각 맞추기처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보기관에서 소련을 담당하다 북한을 받게 됐는데 북한과 비교하면 소련은 오픈북처럼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CIA 정보분석관을 지낸 수킴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 신변에 대한 불확실함과 미확인 보도 등 최근 상황은 우리가 북한 정보의 세부 상황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수킴 연구원은 북한 정권 관련 정보는 정보 자체의 빈약함과 신뢰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정보 분석관들은 북한 지도부와 같은 어려운 대상을 다룰 때 추측과 인지적 편견을 경계해야 하고 신중하며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킴 연구원은 정보 수집 못지않게 정책 결정자의 정보 활용 방법도 중요한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분석이 제공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활용 방법과 정보의 적절성, 전체 맥락과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충분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수킴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신변 이상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이후 2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그의 건강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지도자의 취약함 노출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정권이 건강 이상설에 대해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습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수킴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 국가정보국 고위관리 출신인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VOA에 미국의 대북 정보 역량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거처와 전방 비무장지대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의 긴급 소통 등이 없는 점 등은 의료 관련 김 위원장의 동향이 통상적이며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중 국경이 닫히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도 18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61만 6천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1년 1월에 대중 수출액 121만 6천 달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10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양국의 무역액이 국제사회에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매월 1억 달러를 넘나드는 대중 수출액을 보이다가 이후 최대 수출품인 석탄 등의 판로가 막히면서 1천만 달러대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100만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했는데 사상 최저의 대중 수출액은 이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1월과 2월을 합친 무역 통계를 통해 북한과의 무역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미치기 이전인 1월의 무역액도 포함돼 실제 이번 사태로 북한의 무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수입액은 1,803만 1,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억 9,796만 달러나 2017년 3월에 3억 2,800만 달러에 비해 최대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대중 월 수입액이 2천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1,722만 달러를 기록한 2002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2천만 달러 이하의 월 수입액을 나타낸 시점은 이번을 제외하고 총 5번 있었는데 모두 무역 비수기인 1월과 2월 그리고 약 20년 전인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의 대중 수출입이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액 감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면서도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 경제가 이미 위태로웠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at North Korea has always been running essentially on lower levels, it's difficult to see that if this were to go on for a significant amount of months that
북한 경제가 항상 낮은 수준에서 운영돼 온 만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수개월간 더 이어진다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재개하지 않고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스탱거론 국장은 북한 정권이 무역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자국민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몇 개월간 지금과 같은 감소된 무역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축구선수 박광용은 오스트리아 당국으로부터 정식 노동 허가를 받았다고 박 선수의 소속팀이 밝혔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북한 노동자라며 박광용을 송환 대상자로 지목한 것과는 다른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 오스트리아 프로축구팀에 진출한 북한 축구선수 박광용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노동 허가를 받았다고 박 선수의 소속팀이 밝혔습니다. 박광용의 소속팀인 오스트리아 SKN 장크트필트는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광용 소속팀의 이런 설명은 최근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그가 송환 대상인 북한 노동자로 지목된 데 대해 소속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박광용 소속팀 관계자는 그가 오스트리아 당국으로부터 공식 노동허가를 받은 팀의 정식 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선수와 소속팀의 계약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스트리아 리그가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중단된 상태로 이번 시즌이 언제 종료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팀의 이런 설명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과는 대비됩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인 박광용의 활동이 송환 기한을 넘긴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오스트리아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당국은 박광룡의 거주와 노동 허가를 종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송환 결정을 내리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박광룡 외에 현재 카타르 프로축구팀에 소속된 한광성과 이탈리아 3부 리그에서 활동 중인 최성혁도 북한 노동자로 송환 대상이라며 이들의 활동은 안보리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그러면서 박광룡 외에 한광성과 최성혁 선수의 소속팀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광성과 최성혁의 소속팀은 VOA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1992년생인 박광룡은 19살 때부터 유럽에서 활동했으며 현 오스트리아 소속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광룡의 정확한 연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은 연봉이 수십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외교부는 박 선수에 관한 VOA의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의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내 70개 시민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등 제재 대상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 속에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70개 시민단체가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에 대한 제재를 즉각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평화 비무장 운동단체인 피스 액션과 미국 친우 봉사회, 반전 운동단체 코드핑크, 국제 여성권익단체인 마드레 등이 서명했습니다. 70개 단체는 서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처하는 데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재 대상국 상당수의 보건체계와 경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고 부문적인 제재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주민들이 질병과 식량 부족 그리고 다른 인도적 긴급 상황에 직면하게 만든다며 이런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제재 완화를 통해 제재 대상국들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진단키트와 개인 보호장비, 산소호흡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악화된 식수 상황과 식량 안보, 그리고 다른 전염병에 대한 긴급 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지원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스 액션의 폴카위카 마틴 수석 정책국장은 23일 VOA에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을 돕는 데 한계에 부딪힌다고 설명했습니다.
Humanitarian groups that would normally go in to work have a difficult time.
제재 자체뿐 아니라 북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승인과 비자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70개 시민단체는 서한에서 제재가 의료 장비의 공급 외에도 보육과 식량 안보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지원 실태를 모니터하는 데 필요한 통신이나 협력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국장은 제재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제재 대상국에 지원을 하려는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을 꺼린다며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hey are afraid to do, take some steps because they overcomply out of fear of being...
은행들이 미국 정부의 면밀한 감시를 우려해 제재 대상국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관들의 자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설명입니다. 마틴 국장은 미국 정부가 현 대북 제재 하에서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는 경제 정쟁이며 북한 주민들이 물건을 내다 팔아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하지만 제재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틴 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제재로 인해 위생용품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과 서비스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획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인도적 지원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제재가 의약품, 의료기기와 장비, 농산품과 같은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도 지난 9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인권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도 코로나 대응에서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인권 위기로 바뀌면서 인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ush back against human rights in some countries. The crisis can provide a pretext to adopt repressive measures for purposes unrelated to the pandemic. This is unacceptable. More than ever, governments must be transparent, responsive, and accountable.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3일 공개한 화상 메시지에서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일부 국가에서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이번 위기가 전염병과 무관한 목적을 위해 억압적 조치를 채택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각국의 투명하고 대응적이며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언론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기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차별이 있고 접근을 방해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거나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제라도 인권 중심의 전염병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ike North Korea, where controls are already in place, social controls, and on the one hand, that might help in a health emergency. I mean, these are not, this is not. These controls and violations of individual rights.
코엔 전 부차관보는 보건 비상사태에는 이동 제한 등 일종의 사회적 억압이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이 이미 시행하는 사회적 통제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현실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building a new hospital in Pyongyang. That's really for the favored class. But obviously this announcement of the hospital is connected to an epidemic. In addition, there are
평양에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고 국제 기구들의 진단기와 개인 보호용품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가운데 여전히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내부를 공개하고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의료 전문가와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에게 완전하고 방해 없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바첼레트 대표는 북한이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난민기구의 필리포 그란디 최고 대표는 23일 전쟁과 갈등, 박해 등을 피해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로부터 자국민을 지키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각국의 노력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란디 최고 대표는 난민 보호의 핵심 원칙이 이번 전염병으로 시험대에 올려졌다며 신종 코로나 대응이라는 명분하에 난민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봉쇄한 167개국 가운데 55개국이 망면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망명을 모색할 사람들의 권리를 막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란디 최고 대표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결국 생명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내 수감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수감자 석방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23일 소장 명의의 트위터 성명을 통해 북한 내 수감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성명은 비좁은 환경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에 관해 우려한다며 북한의 투명성과 정보 부족이 이를 특별한 문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최근 유엔기구들이 발표한 전 세계 수감시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침과 수감자들을 잇따라 석방하는 국제사회의 기류를 반영한 겁니다. 유엔 고문방지 소위원회는 최근에 발표한 구금시설에 관한 바이러스 대응 관련 지침서에서 수감자 규모를 줄이고 경범죄 수감자를 중심으로 임시 석방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기구의 말콤 에반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세계 많은 구금시설 내 수감자 규모가 극도로 과밀하고 비위생적이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첼 바샬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난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감시설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죄수들을 줄여야 한다며 여러 나라가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수감자의 적어도 40%를 임시 석방했고 인도네시아도 경범죄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러 나라가 안전을 위해 수감자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브라질 등 많은 나라가 집단 감염을 피하기 위해 수천에서 수만 명에 대한 수감자 조기 출소와 가택 격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교정국은 22일 현재 47개 연방교도소와 다른 부속시설에서 수감자 566명과 교도관 등 직원 342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가택수감 등 여러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내 수감시설은 훨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기업연구소의 닉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22일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북한 강제수용소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강제수용소를 세균을 배양하는 패트리 접시에 비유하며 전거리 교화서에서 지난달 수감자 11명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내 구금시설에 확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토론회에서 굶주림과 질병, 보건 등 북한 내 가장 열악한 인도적 문제가 있는 곳은 강제 수용소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에서 이 사안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ost acute cases of hunger and disease are probably in the prison camps.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연장자와 질병이 많은 수감자를 먼저 석방하거나 집으로 보내 격리하는 것처럼 북한에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토론에 참가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가능성이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As long as Kim Jong-un or Kim family is in power.
태정 공사는 강제 수용소는 김 씨 가족이 북한 문제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용할 사안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김 씨 가족이 권좌에 있는 한 강제 수용소 문제를 제기할 방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4개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굶주림과 비인간적 환경 등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자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간 방역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정부 차원의 협력도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미한 협력은 한 달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전화 통화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5만 회분의 한국산 진단시약이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14일 트위터에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재돼 미국으로의 운송 준비를 마쳤다며 한미동맹은 공고하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키트 구입을 가능하게 도와준 한국 외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총 15만 번을 검사할 수 있는 분량의 진단키트에 이어 15일엔 60만 회분의 진단키트가 미국으로 보내진 겁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당시 한국이 진단키트를 구입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고 있는 미국인들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기의 시간 중에 뜻을 같이 하는 동맹과 민간 부분 파트너 간의 밀접한 협력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개발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한 방역 협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10만 번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한국으로부터 곧 자신의 지역구인 콜로라도주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외교 활동을 통해 콜로라도주와 한국의 공급업체 I2바이오사이언스를 연결해 진단키트의 구매와 공급이 촉진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철통 같고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이뿐 아니라 우리의 복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콜로라도주 전역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와 한국의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정책을 이끄는 핵심 인사로 한국 주요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4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한국으로부터 진단 키트를 대량 확보했습니다. 앞서 호건 주지사는 지난 20일 한국 랩지노믹스로부터 50만 번을 검사할 수 있는 분량의 진단 키트가 지난 18일 메릴랜드 주에 도착했다며 한국인 안의 유미 호건 여사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진단 키트 수급을 요청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 문학을 배우는 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도 아래 제작된 북한 영화 꽃 파는 처녀의 한 장면입니다.
무슨 배심으로 꽃불 아직 안 들어버리는가 말이야.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절 시골 처녀로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낮에는 지주의 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꽃을 파는 주인공 꽃분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이 영화는 가난이 주는 고통과 애환,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오빠의 영향으로 주인공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한 조지 워싱턴 대학 로렌 더프입니다.
So much about ideology and how powerful it can be when used in different strategies by a state.
북한의 이념이 미디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권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북한 노동당이 사용하는 전략을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는 겁니다. 갈렙 드샤저 씨는 영화 속 인물들이 목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영화가 일본에 대한 투쟁을 담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심 가치를 알리는 효과적인 선전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1982년 북한에서 개봉된 월미도는 1950년 9월 북한 해안포 대원들의 당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주제로 한 영화로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맞서 인천 앞바다의 월무도로 사수하다 전사한 북한 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셉 김 씨는 이 영화에서 북한은 미국을 북한의 수백만 인구를 죽인 적으로 묘사한다면서 이는 서방과 다른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마뉴엘 김 교수의 북한의 문학과 매체 수업을 듣고 있는 미국 학생들은 북한의 영화와 문학, TV 프로그램, 역사 자료 등을 통해 북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 수는 20여 명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다양합니다. 한국학 전공자로서 근현대 한국사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었다고 말하는 로렌 씨는 이 수업에서 알게 된 내용을 간추려 설명합니다. 우선 이데올로기에 대한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됐고 이데올로기가 국가 전략에 따라 매우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렌 씨는 강의를 들으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며 외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비교하는 등 많은 논의가 수업 시간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학과 국가 문서, 심지어 학술 기사를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의미들도 알게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로렌 씨는 이번 강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Praising the ideals of the party and the state, but that is not all North Korean literature whatsoever. I would say, on the other hand, I personally, in my time in this class and my Korean literature class, have read a fair amount of short stories and novels that are absolutely not bogged down with ideology. And they're
북한 정권이 인정하는 것들은 지도자와 당을 칭송하는 등 예상하는 그대로인 반면 단편 문학이나 소설은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렌 씨는 북한 문학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 수업의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학에서 발견되는 기계와 깊이는 상당하며 고난과 억압에 직면한 상황이 그 배경이라는 점도 논의를 통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문학을 통해 배우고 싶어 이 수업을 선택했다는 조셉 김 씨는 외부의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 북한의 자체 연구와 북한 정권이 자국의 문학에 끼치는 영향이 궁금했습니다. 조셉 씨는 북한의 언론과 문학이 선전 도구인 줄만 알고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학을 통해 작가들의 자유와 창의성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사고의 차이가 서구의 문학과 큰 차이점이라고 조셉 씨는 설명합니다. 북한 문학에서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자주 등장하지만 서구 문학은 자신을 위한 삶이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조셉 씨는 또 북한 문학에서 강조되는 가족의 중요성은 유교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학을 통해 작가들이 정권을 찬양하는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갈렙 씨는 어느 나라든 자국이 적대시하는 나라의 문학과 사상을 배우는 것은 객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문학은 소재나 주제의 다양성 면에서 서구 문학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토지 아만자 씨는 이 수업이 이번 학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수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 동아시아 연구에 관심이 많은 자신에게 북한의 역사와 문학, 영화를 통해 핵심적인 요소를 배운 것이 매우 뜻깊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당 교수가 제공한 영화 가운데 꽃 파는 처녀는 예술적인 면에서 놀라웠고 자신의 기대를 깼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의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북한에 대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다. 또 서구 사회의 미디어에서 전하지 않는 북한을 자세히 알고 싶었다 등의 목표가 있었고 기대를 충족했다는 반응입니다. 이만유엘 김 교수는 3년 전부터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북한의 문학과 미디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김 교수의 수업에 대한 바람도 학생들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또는 탈북자로이나 듣는 스토리만 북한이 아니다라는 거죠. 북한은 그냥 미친 나라, 핵에 빠져있는 나라라고만 보면 너무나도 긴 역사와 문화와 사회를 외면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은 다른 나라와 별다름 없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 문화와 뚜렷한 문화와 독특한 사회가 있다는 거죠.
북한의 문학과 영화 등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다른 면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 교수의 수업에는 평소 미디어에서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내용이 다뤄집니다. 북한 체제 선전을 위한 언론과 미디어물뿐 아니라 체제 선전이 담기지 않은 내용에서부터 책을 출간해 널리 알려진 일부 탈북민들의 주장과 다른 내용도 포함됩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은 사실이지만 비판하는 주체에 따른 형평성에 의구심을 던지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을 주제로 하는 수업인 만큼 강의 시간에 종종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나 한인 2세들의 경우 반공 교육을 받은 부모의 영향 혹은 한국 사회 분위기가 그대로 수업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2년 전인가? 거의 유학생들이 다 남학생들이었어요.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거의 준비해 왔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every point를 완전히 그 반대하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 보였어요. 그것 빼고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예, 이 교수는 언제 빨갱이다, 뭐 이제 그럴 정도로 예, 코파는 처녀를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아 이거는 완전히 생애교육이다, 이거는 뭐 이래서 북한이 지금 이 꼴이다, 아주 쉽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김 교수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각자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의는 다음 주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98년 4월 24일 스페인이 미국에 선전 포고를 함으로써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게 된 계기는 쿠바와 관계가 깊습니다. 16세기부터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던 쿠바는 1895년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쿠바의 독립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898년 2월 쿠바 아바나항에 정박해 있던 미국의 전함 메인호가 갑자기 폭발해 군인 26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일부 신문은 이를 스페인의 음모라며 스페인의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과 스페인의 갈등은 결국 1898년 4월 24일 미국 스페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후 3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미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필리핀과 괌, 푸에르토리코를 차지하게 됩니다. 1942년 4월 24일 소설 빨간머리 앤을 탄생시킨 캐나다의 아동문학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사망합니다. 소설 빨간머리 앤은 고아 출신인 주인공 앤이 입양돼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1874년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태어난 몽고메리는 어렸을 적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몽고메리는 어렸을 적부터 글솜씨가 좋아서 15살 때는 그녀의 시가 지방신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사로 활동하던 몽고메리는 34살 때인 1908년 소설 빨간머리 앤을 발표하게 됩니다. 소설 빨간머리 앤은 몽고메리 자신이 어린 시절 느꼈던 것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었습니다. 빨간머리에는 이후 40개 언어로 번역돼 오늘날까지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